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른 행사장에 가면 합창을 부르고 딱 내려가면 섭섭한 표정을 지은 내가 올라가면 뭐 섭섭해하는데 여러분들 같이 기뻐하고 박수해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 저희 아들이 여기서 태어났고 제 딸이 여기서 초등학교를 마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구 정말 고향 같고 낯익은 도시인데 올 때마다 대구만이 느끼는 따뜻함, 아름다움이 좀 있습니다. 대구 사람은 좀 고집 세긴 하지만은 그런 얘기는 안 해야 하는데 제가 했습니다. 참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번에 얼마 동안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8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잘 하셨으면 8장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다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어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무엇은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고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 자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지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가라 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께서 일어나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르시되 여자의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딨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단에 올라오면 굉장히 바쁩니다. 성경도 펴야 하고 노트도 펴야 하고 그 다음에 시계도 몇 시부터인지 시간도 재야 하고 또 물도 마셔야 하고. 저는 옛날에 소설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었습니다. 소설의 표현들이 작가가 쓴 표현들은 너무너무 좋아서 많이 심취되곤 했습니다. 제가 읽은 소설과 재밌는 것들이 참 많았지만은 러시아 소설가 돌스토옙스키가 쓴 죄아벌이라는 책을 참 즐겁게 읽었습니다. 라스콜니코프라고 하는 주인공이 전남부의 노파를 죽이죠. 그리고 형사 풀피리에게 쫓기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작가가 그를 얼마나 마음에 끌득해서 제가 꼭 풀피리에게 쫓기는 같은 그런 감정을 가진 책을 읽었습니다. 너무너무 재미가 있어서 단숨에 두 번을 단숨에 읽었습니다. 그 세 번째는 재미있는 대목만 골라서 읽었습니다. 세 번은 더 못 읽겠더라고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었는데. 제가 가진 성경은 한 1800페이지쯤 되는데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읽어도 늘 새로운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8장 1절 11절 이야기는 거의 제가 다 외우다시피 하는데 하도 성경을 읽고 많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많은 성경을 거의 다 외우는 편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 일찍 성전에 들어오시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오늘 읽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든 율법이 이런저런 돌로 칠하며 가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칠하며 가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만일에 여러분이 그 가늠한 여자라고 하면 그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 그게 온 관심을 기울였을 겁니다. 그렇지요? 돌로 치라 하느냐? 그게 자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러분 가운데서 가늠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도둑질은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세상에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면 가늠한 여자와 같은 그런 위치에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가늠한 여자가 돼서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끌려왔습니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말하면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며 행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래 말했을 때 여자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과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 거니까. 돌로 쳐 죽이라 그럴 것인가? 살리라 할 것인가? 그런 마음이 전부 예수님의 입술에 집중했겠지. 그렇지요? 그런데 그 여자에게 예수님 돌로 치라 치지 말라 하시지 않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 손가락으로 땅에 글씨를 쓰신 뒤에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자 마음에 어떻게 저런 대답을 다 하실 수 있을까?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 나를 돌로 칠 사람이 있을까?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자기도 죄를 지었지만 여자 죄를 가지고 돌로 치러 자기가 부끄러워져서 그래서 돌을 놓고 하나하나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여자 마음에 야, 나 물러가네 돌을 놓네 그 저 돌이 나를 향해 날라와야 하는데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네 사람들 물러가네 다섯 명 남았네 두 명 남았네 한 명 다 물러갔네 내가 이제 살았네 말할 수 없는 감사 기쁨 그 죽음에 벗어난 그 평안이 마음에 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그냥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성경 이야기가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이 묻는 병자를 고치시고 눈먼 소인 고치시고 그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내가 성경 읽다 보니까 예수님 만난 눈먼 소경 그 사람은 소경이 아니라 내가 마음의 세계 소경이었네.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서 저도 소경이 눈을 뜨는 것처럼 성경에 숨겨진 하나님의 약속의 비밀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소경은 나를 가르치는 이야기였구나. 아, 가늠한 여자가 죄를 범한 나에 대한 이야기였구나. 이제 그게 정확히 깨달아지면 나같이 더러운 인간인데 예수님이 나를 저주를 받고 멸망을 받아야 할 그 여자를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그 여자처럼 죄를 지었는데 싸움을 했는데 도둑질을 했는데 거짓말을 했는데 나도 멸망을 받아야 할 여자 사람인데 가늠한 여자를 보고 내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넘겨보면 그 이야기가 가늠한 여자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도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은 사람됨을, 그 옳은 사람이란 말이 의인이 됐다, 죄를 다시, 그런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용서함 받아서. 저는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이 발견됐습니다. 나도 벌벌 어겨서 십계명을 보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기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열 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통신사로서 모로스 부호병이었는데요, 통신교육부대 제가 근무를 하고 졸업하고 그 부대 고시과에 제가 앉아서 근무를 했어요. 주로 하는 일이 교육생들 시험을 치르고 채점을 하고 이제 그 문제를 출제하는 건 장교님들이 하는 건데 대부분 장교님 기자 바쁘니까 우리 이렇게 막 출제하지 그런 일들을 했어요. 출제할 때 어떻게 출제하냐면은 매주에 수백 명이 졸업하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 날,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은 등급분류 1등, 2등, 3등 등수를 매겨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출제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냐면 채점하기 좋은 위주로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선택 가다가 나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딱 외워버리니까 출제하기 편하고, 줄 끊는 것도 짝짝 XXX 하든지 아니면 짝짝짝짝 하든지 그래가지고 한눈에 딱 볼 때 틀린 걸 딱 한눈에 보면서 붉은 잉크 물들어가지고 막 펴놓지. 그렇게 채점을 해요. 거의 교육생들은 점수를 생각하고 저희들 출제위원들은 채점하기 편리하게 출제를 해요. 그래서 OX 문제도 OXX, OXX, OXX 그래야 채점하기가 좋고요. 안 그러면 어떤 문제는 OOOX, OOOX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저들이 그 출제일지 답안지를 보고 하는 다 외워버리고요. 그냥 붉은 잉크에다 펜을 치면 그냥 채점하기 편해요. 채점한 사람은 그렇게 출제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교육생들은, 죄송합니다, 혹시 학교 교사들 출제일에 할까 겁나는데 그러지 마십시오. 저희는 매주 토요일 날 출제 그 채점을 해요. 거의 밤새워가면서. 그래서 등급 분류를 하고 총점 평균점 내고 그렇기 때문에 고시과 하는 그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출제하는 그거 상관없이 내가 점수가 얼마 나와서 1등에서 5등까지 무조건 자기 원하는 충지를 가니까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시험을 치러 들어가면 그 교육생들, 제가 고시과 직원인 걸 알아요. 그냥 후방 가고 싶어서 점수를 위해서 저한테 굉장히 많이 잘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다고 제가 봐주는 건 아니에요. 규정상 봐주면 안 돼, 점수를. 뭐 제가 올리라 그러면 그 답안지 틀린 것 지우개로 지워가지고 다시 좋은 정답 해가지고 1등 만들면 얼마든지 후방 갈 수 있는데 전 그렇게는 하진 않았어요. 착하게 살았어요. 딴 데 모르.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채점자가 보는 관점, 출제자가 보는 관점, 학생들이 보는 교수님 보는 다 달라요. 똑같은 인생을 살아도 구두 닦기가 보는 눈하고 옷장사가 보는 눈이 달라요. 구두 닦기는 신발 보지 옷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똑같이 물건을 팔아도 다 달라요. 생각들이 그 사람들 생각이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논할 때는 그 복잡한 사람의 생각의 세계에서 공통된 점을 찾아내는 거예요. 마인드 교육을 이제 저희들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했어요. 제가 교도소에서 한 10년 가까이 중범자들을 가르쳤어요. 그들이 죄를 지은 이야기를 쭉 들어봐요. 죄를 지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죄가 어디든 시작된 마음에서 시작돼요. 마음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의 가짐이 죄를 범하고 안 범하고 굉장히 큰 영향을 줘요. 그리고 중요한 한 번 죄에 빠진 사람은 다음 죄에 익숙해져서요. 처음에는 막 두려운데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떤 친구가 교도소에 왔어요. 뭘 하다 왔냐면 강도짓을 하다 교도소에 왔어요. 형생할 때 뭐 우리는 아니 뭐 강도짓에 돈 벌지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날 칼을 숨겨가지고 가정집에 들어갔어요. 한가하게 아줌마가 낮인데 마루에서 빨래를 손대고 있었어요. 이 남자가 칼을 들고 땅에 들뜨면서 돈 내놔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통이면 팔팔팔팔 벌벌 떨고 막 그러는데 빙글에 웃는 거예요. 이 사람 정신병자인 줄 알았다 하더라 처음에는. 강도가 또 칼을 드러내고 돈 내놔 그러면 막 팔팔팔 떨잖아요. 이 사람 빙글에 웃어요. 어떤 아저씨 우리 집에 잘못 왔어요. 이상 이 여자 진짜 미쳤나 강도하면 잘못 내면 돈 내면 돈 내면 그런데 우리 남편 경찰관이거든요. 오늘 쉬는 날에 집에 있어요. 여보! 했어요. 문이 열리고 청년이 나오는데 큰 근자사에 나오는데 나오는 것까지만 기억, 그 다음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나중에 정신을 깨나서 보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데 얼마나 터졌는지 몸이 내 몸이 아닌 것 같이 아팠다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쉽게 강도질하지 도둑질하지 그러지만 그 모르는 사람 안 해본 사람이지 도둑질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강도질이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강도를 만난 사람 겁나지만 강도질 칼 들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의 마음에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공통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의 세계를 정확하게 관찰해 보면은 이 성경은 그냥 여러분 이 성경 읽을 때는 그냥 뭐 이야기 오늘 저에게도 어떤 여자가 가늠하다 잡혀가지고 돌마 죽어가려다 예수님 만났는데 죄 있는 자가 칠하게 다 도망가서 여자 살았다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다가 이 하나님이 구약 그래서 영어에서 저 영문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을 적어도 한 몇 번을 읽어야 영문학을 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깊이가 있고 의미가 있고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책을 보는데 사람이 단위에 따라, 단계에 따라 다른데 제일 첫 단계 사람들은 그냥 스토리밖에 몰라요. 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혔는데 예수님 살려줬다.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게 가늠한 여자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래서 좀 더 깊이 들어가서 보면 거기 나오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했는지 그게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인간에 사는 사랑을 그 이야기에서 구석구석에 담았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에까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서 보는 사람들은 성경이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처음에 들어가면은 성경에서 처음에 보이는 건 뭐 예수님 병자 고치고 보리도 다섯 개로 5천 명 모이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이건 믿어야 말까 사실이었나 그런 식으로 보여요. 좀 더 깊이 들어 마음의 세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성경에 나타난 스토리 하나하나가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이런 글을 읽으실 때 우리는 뭐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성전에 나와 성경을 바리새인 나온지라 저희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께 말해 선생님 이 여자 가는 마다 현장에 잡혔나이다. 무슨 이런 여자 돌로 치라 선생님 뭐라고 말했겠습니까요? 예수께서 그리고 통과를 땅에서 저희가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그다음 나오죠. 이런 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양심이 같이 해보다 그 이야기 내용은 그거 다예요. 근데 여러분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그 여자의 행한 일이 혹시 여러분 간음을 안 한 사람이 있겠지만 다 아시겠지만 간음을 안 한 사람도 나는 간음을 안 했지만은 거짓말을 했어. 난 간음을 했지만 미워했어. 난 미워는 안 했지만 도둑질을 했어. 남을 헐뜯었어. 비난했어. 이런 죄들이 생각나는데 자세히 보면 그 여자가 죄를 지어서 심판대 앞에 선 것처럼 나도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의 법은 돌로 때려 죽이란 그 법인 거예요. 만일 여러분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안 계셨더라면 그냥 돌에 맞아 죽었을 겁니다. 근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자, 이 여자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 여자의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자뿐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 나왔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마음에 받아들이면 내가 당한 어떤 문제든지 간에 예수님 문제가 되면서 그걸 놀랍게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55년 동안 물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만 55년 동안 예수님의 제사받고 지내왔습니다. 지난 55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하신 일들을 인간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 수없이 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야기 여러 번 했는데 들으신 분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여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라이베리아에 있는 우리 선교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단기 선교사로 해서 한국 학생들을 해마다 약 천여 명 되는 학생들을 모집해요. 그래서 우리 교육을 해서 그 선발해서 약 많게는 600명, 적게는 뭐 400명, 500명 이렇게 1년 동안 해외 봉사를 보냈어요. 그 프로그램에 갔다 온 학생들이 고생을 하고 밥도 굶고 말라리아도 걸리면서 돌아왔을 때는 굉장히 좋은 학생들로 변화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저희도 한국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저희 IYF 지부에서 해서 미국의 학생들 또 아프리카 학생들이 그 단기 학생교사로 와서 아프리카 학생들은 미국이나 러시아나 뭐 한국이나 이런 데로 오고 또 한국 학생들은 그 졸업하고 이제 막 그 전 세계 가서 1년 수많은 학생들이나 봉사를 해요. 근데 아프리카 라이베리아에 갔는 최요한이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밤에 한 한밤중 한 12시 좀 넘으면 갑자기 누가 바늘을 꽉 찌르는 걸 느꼈어요. 하고 잠이 깼어요. 분명히 누가 반응할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잠은 미치겠는데 막. 그냥 이러면 그냥 잤어요.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그 학생이 잠이 깼어요. 야, 어제 저녁에 자는데 누가 내 발을 바늘을 찔러? 네가 꺼냈니? 왜 내가 자도 형 발을 찔러? 형 혹시 그 정갈 아니야? 야, 웃기지 마. 방에 무슨 정갈이 있어? 아프리카산 정갈은 소염에 거의 죽어요. 굉장히 독해요. 네 학생이 그러고 있는데 오후쯤 돼서 갑자기 쓰러져서 아주 튼튼한 학생인데 오줌을 싸고 똥을 싸고 몸이 뻣뻣하게 굳고 혀가 말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커피 차에 태워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딱 한눈에 보더니 정갈의 소인 아이라고. 의사 막 소리치더니 왜 이제 데려왔느냐. 정갈에 쏘이면 그때 바로 와도 살까 죽을까 말까인데 정갈도 온몸에 다 퍼졌다. 죽는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다음 병원에 그렇게 하고 세 번째 병원에 갔는데 똑같이 했는데 사정을 해서 병원에서 이제 링거 주사 맞고 이제 좀 돕고 있었어요. 그 학생이 잠시 숨이 멎었어요. 의사들이 다시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맥이 뛰긴 뛰는데 문제는 그 혈압이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의사 쳐다보자니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라이베리아에 지역장인 지부장 되는 선교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막 울면 목사님 최요한이 가요. 제가 최요한이를 알아요. 그 아이는 미국 달라스 사는 학생인데 그 집에 가서 한번 잠도 잔 적이 있고 음식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 부모님도 잘 알고 달라서 그랬어요. 재환이에요. 재환이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랬는데 전간에서 쭉 이야기를 내가 봐도 재환이 죽는 게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암 환자는 어떤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 마음에서 병을 이기는 가장 큰 작용하는 게 마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암이 걸리면 자기 죽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자기 마음이 죽어버리면 다 죽어요. 병을 이기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나 마음에 암에 걸렸던 병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면 전혀 달라요. 죽는 경우도 아주 다른 환자 전혀 달라요. 저는 마음의 세계를 아는 사람이고 마음으로 사람을 보는 그런 삶을 사니까 그 제가 지부장한테 말했어요. 내가 최요한이하고 전화 통화할 수 있어요. 그분이 전화기를 들고 요한아 박 목사님이야 넘겨줬어요. 요한아, 너 내 목소리 들려? 재훈이 저 잘 알아요. 저도 요한이 알고. 네, 목사님. 내가 수만리 떨어진데 비행기를 타고 논스톱으로 가도 15시간은 걸려 가는 거리예요. 내가 그 요한에게 15시간 가기 전에 그건 죽었을 거예요. 의사는 두세 시간 넘기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거기 있는 요한에게 뭘 줄 수 있어? 약을 보냅니까? 아무것도. 그런데 내가 마음에 소망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저는 성경 읽다가 구약성 이사야 40장 31절을 읽었어요.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저 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새 힘을 얻는다. 그 말씀이 생각났어. 그래, 이 말씀을 요한에게 얘기했다. 요한아, 너네 목소리 들려. 예, 무하니. 너는 아프리카산 정간에 쏘였대. 너는 죽어가고 있대. 요한도 그걸 잘 알아요. 아마 몇 시간 후에 너는 죽을는지 몰라. 근데 요한아, 내 이야기 들어. 내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읽었었거든. 성경 어디를? 이사야 40장을 읽었어. 이사야 40장을 읽다가 31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기록된 걸 읽었어. 요한아,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사람이 썼어. 이사야서는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책이야. 근데 이사야가 자기 마음 있는 글을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보여주는 말씀을 그대로 기록했기 때문에 성경 66권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이야. 요한아,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 하신 적이 없어. 그분은 거짓말을 안 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자는, 여호와를 우러러고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어. 이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야. 요한아, 내 얘기 잘 들어.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기려면 힘이 필요해. 네 힘 가지고 힘이 모자라서 정갈의 독을 네가 정갈의 쏘임 받아서는 죽어가고 있는 거야. 그러나 만일에 네가 힘이 더 있으면 너는 정갈의 독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라봐. 그리고 하나님 나를 살리신다고 믿어. 하나님을 앙망해. 그러면 하나님 너에게 반드시 새 힘을 주실 거야. 그럼 너는 정갈의 독을 얼마든지 이기고 남아. 왜냐하면 하나님 너에게 힘을 주실 때 하나님 네 형편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네가 정갈의 독을 이길 만한 힘을 주시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너는 안 죽어. 정갈의 독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국제전화 그때 뭐 요즘 저는 카카오톡 그래서 비쌀 때라서 길게 한 15분 동안 이야기를 하고, 요한아 빨리 일어나라, 전화 끊는다. 예, 목사님, 전화를 끊었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난 요한이가 자기가 죽는다는 생각을 가졌을 때하고 다시 살 수 있다는 마음이 있을 때하고 마음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젠 다른 방법 하나도 없고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 걸 아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며 하나님을 바라봤어. 그러면 혼자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새 힘을 걸으면서 있다가 잠시 잠이 들었어요. 최완이가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을 들었다고. 그래서 밤이 깊어졌어요. 밤이 아주 깊어져서 모든 사람이 잠이 잘 깊었는데 병실을 지키는 간호사가 병실을 둘러보다가 문득 최요한이 그 모니터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혈압이 톡 이렇게 혈압이 맥이 뛸 때는 푹 이렇게 올라 EKG 그 이제 모니터에 나타나는데 혈압이 푹 떨어지다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 증가의 독이 온 몸에 퍼졌기 때문에 이 환자는 심장이 마비가 되고 죽어야 하는데 혈압이 올라간다는 건 인류 역사상 증가를 쏘인 학생들의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일들인데 혈압이 올라가고 있는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의사선생님 막 소리를 쳤어요. 의사선생님 기적이 일어나서 이 환자 혈압이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튿날 아침인데 많이 잠을 일어났어요. 형 괜찮아? 괜찮아. 형제 어제 어쩐지 알아? 형 막 소변 대변 다사 내가 막 수돗물 씻고 그랬어. 그랬어? 그리고 발이 거의 다 썩었는데 한 20일 전에 발도 완전히 다 깨끗이 나왔어. 2013년도에 결혼했고 지금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LA에서 아이 와이프 일을 해요. 너무 성질을. 자기 나는 교회에 가서 간증을 했어요. 나는 그때 죽었었습니다. 첫 번째 숨이 멎었었고 두 번째 심장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면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최요한이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나도 그런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나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소망들이 내 마음에 일어나기 때문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니까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물질을 살려준 걸 보면 하나님이 나도 그럴 때 도우시고 똑같이 나에게 역사하시겠다는 믿으니까 내가 죄가 많고 추한 사람인데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분 너무 행복 감사하면서 분명히 가늠한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고 그 돌무더기에 쌓였을 텐데 그 여자 예수님에 나오면서 예수님 그를 깨끗하게 살려서 안전하게 돌려보낼 때 그 여자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넘치겠습니까? 신앙의 세계를 하는 분들이 교회에 나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사람들만 똑같은 성경을 읽어도 보이는 관점이 다 달라요. 내가 자주 이야기했지만 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가늠한 여자 이야기, 38년 된 병자 이야기, 아니면 뭐 삭개오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인데 자세히 보면 그 이야기가 제 이야기란 걸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이 너무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진실을 표현하기 위하여 다른 소설이나 잡지를 쓸 때는 문장력을 발휘해서 우리 마음에 감정이 일어나도록 해요. 감동이 되고 재미가 있게 되고 그런 목적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세상은 글을 읽으면 그 글하고 내가 공감대가 되면 글 자체에 굉장히 재미가 있고 또 보고 싶고 정말 재미 웃고 이제 그러면서 글을 읽어요. 근데 이 성경은 그냥 한 번 두 번은 잘 모르지만 열 번 읽고 스무 번 읽고 뭐 쉰 번 읽고 백 번 정도 읽어 내려가면 성경서에 그 보이는 색이 환하게 보여요. 저희들 교회 젊은이들에게 성경 읽으라고 권하는데 성경이 한 1800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한 페이지 읽는데 한 2분이 걸려요. 1800페이지가 3600분인데 시간으로 환산 60시간이 걸려요. 저는 일주일 동안에 6일 동안에 하루에 10시간 성경을 읽으면 신구약 성경 한 번을 읽어요. 제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해요. 아침에 사람 학생이 5시간 잠을 자고 너희들이 성경학자가 되고 싶으면 5시간 잠을 자고 9시간 24시간이니까 9시간 네가 뭐 학교 가고 그렇게 하면 10시간이 남아요. 그 10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면 하루에 얼마를 읽습니까? 30페이지, 60페이지, 120페이지 그렇게 읽지요. 10시간이니까. 맞아요. 예, 1시간에 60분에 30페이지를 읽으니까 10시간이니까 300페이지를 읽어요. 10시간에 300페이지를 읽으면 6일 만에 신구약 성경 한번 읽을 수 있어요. 1년이면 50번을 읽는데 대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이 대학 졸업할 동안에 4년 동안 성경 읽으면 200번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IQ가 거의 정상적인 사람이 신구약 성경 200번쯤 읽으면 성경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의 세계가 그대로 보여져요. 제가 교도소 안에 성경 많이 있는 사람 교도소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공장에 출력한다는 사람들은 신약 성경을 다 외우는 분들이 있어요. 깜짝 놀라요.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어디 이야기하면 제가 몇 번 읽고 나서 그 뒤에 따라 외우는데 몇 번 틀리긴 해도 거의 다 외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마음으로 성경에 나타난 세계를 그리가면서 성경 읽으면 이거 성경 마음에 젖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이런 마음이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런 집회라는 것은 저라는 박옥수 목사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수없이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수십 번, 수백 번 안 읽었지만 그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그냥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목사가 착한 일해라, 도둑질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손으로 더듬다 보면은 거기는 사랑도 있고 평안도 있고 행복도 있고 소망도 있고 지혜도 있고 믿음이 있는 걸 느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영 속에 느껴 마음에 받아들여지면 여러분이 없던 사랑이 일어나고요. 이해하십니까? 없던 평안이 일어나고 없던 행복이 일어나고 없던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 자동차가 막 가는데 열이 막 올라갈 때 오버히터 되면 엔진이 녹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때 열을 식혀야 하는데 메타기 올라 메타기를 딱 끝까지 낮춘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그렇죠. 열은 여전히 올라가기 때문에 메타기는 열이 올라가기 때문에 메타기가 열이 올라가는 건데 열을 낮춰야 하지 메타기만 올라가면 되는 저 낮추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휘발유가 모자라 기름 이제 메타기 오일 메타기 뚝 떨어졌을 때 그 끝까지 올리 메타기만 올려야 되는 게 아니라 기름이 들어가서 그렇게 돼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그냥 내가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잘해야 한다. 그 아무래도 의미가 없는 것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착한 일을 하는 것하고 내가 착해지려고 착해지는 것하고는 천지차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라리아가 열이 올라갈 때 열을 낮춰야 하는 게 아니라 말라리아 병균을 잡아서 열이 낮아져야 하지 열만 낮추러 막 냉장고 속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한테 착하게 행동하려고 애쓰고 남을 위해 도우려고 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착한 마음이 들어와서 나는 음란해서 간음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애쓰는 게 아니고 내가 도둑질하고 싶은데 애쓰는 게 아니고 남을 미워하는 미운 마음이 있고 음란한 마음이 이런 있는데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들어오면은 간음하고 싶은 마음이나 도둑질할 그런 마음들이 죽어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선한 삶을 사는데 오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 속에 악한 마음 있는 걸 그대로 두고 착하게 살려고 하니까 막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을 그게 안 되니까 며칠이라도 안 되면 에이 난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 말 이해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가보면 처음에 어떤 정세가 일어났냐면은 제일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의 재미있는 스토리만 알게 돼요. 제가 여러분 얘기했어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는 거 너무 통쾌하지 그지요? 그 큰 거인이 넘어지는 이야기.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 스토리만 알고 재미있어 해요. 그런데 그 단계 조금 더 성경서에 깊이 들어가면은 율법이란 게 보여요. 율법은 BC 1491년에 이스라엘에서 이집트에 나올 때 물론 성경 연도가 안 나오면 저희들 컴퓨터로 연구해가지고 그 연도를 계산해서 율법이 땅에 내려온 것이 BC 1491년 약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의 그 시나이 반도에 시나이 산이 있어요. 시내 산이라고 그러지 성경에. 거기 왔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십계명 돌판 두 개를 주어서 거기다가 십계명을 기록한 법을 주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 산 꼭대기에서 십계명 두 개 돌판을 가지고 와서 법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율법 아래 메인바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성경을 읽을 때 처음에는 뭐 재밌는 이야기 주일학교 학생들 이야기 그런 걸로 다시 골리앗 죽이고 뭐 예수님 보리 뜯어서 5천명을 먹이고 이제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요. 남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율법이 보이면 여러분 마음에도 교회에 나가지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법이 내려오면서 그들이 시내산 모세 십계명 두 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 건져내신다 찬양하고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날 법이 내려온 날 법을 어겼기 때문에 3,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여러분도 이 율법 그 다음 다 율법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면은 여러분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율법 단계에 오면 죄 때문에 고통해서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모여 죄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여기 저 주암산이나 또 서울의 청계산 삼각산에 가면은 밤마다 죄 때는 울며 죄 용서해 달라고 비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 사람은 지금 율법 아래 매인 바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단계에 있을 때 많은 사람 죄인이 되고 막 찬송을 불러도 막 그 죄 용서해 달라고 빌고 그런 이제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제 성경을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면서 내가 죄에서의 깊이 빠지는 아이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도 우리 모든 죄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죽음으로 우리 죄가 사해졌고 그러니까 죄사함이 된 그 세계가 보여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 성경 이야기만 한 5분 정도 하면 아 이번 성경 수준은 1단계에 머물러 있다. 2단계에 머물러 있다. 3단계에 머물러 있다. 그 다음에 영적인 깊은 세계에 있다. 그게 금방 구분이 돼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성경 안에 가면 목사님 설교가 재미있네, 참 좋네, 웃음네 그러면서 재미있게 나간 사람이 있고 그 다음 단계 율법이라면 아 내가 죄가 많네, 내가 11절 안 했어, 주의를 안 지켰어, 거짓말을 했어, 음란한 마음을 품었어, 내가 도둑질을 했어, 이거 어떡하지? 죄 속에 헤매는 그 단계가 돼요.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여요.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마음이 들어요. 오늘 제게 이걸 가늠한 여자가 있죠. 가늠한 여자 앞에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 이 여자는. 그래서 분명히 돌에 맞아 죽어야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 산 거예요. 그럼 그 여자가 돌아갈 때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야, 예수님 너무 고맙다. 내 가늠해서 살려주면 다시 가. 다음에 가늠 신나게 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갖겠습니까? 아니죠. 왜요? 마음에 감사가 넘치기 때문에 예배당 오는 게 행복하고 즐거워요. 말씀 내게 너무너무 기뻐요. 기도해도 내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헌금을 해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주님의 봉사해도 남이 나를 욕해도 나 옛날 더러운 사람 나 재산 받네 그러면 기뻐. 그때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는 평안이 예수님 안에 사랑이 예수님 안에 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속에 오면서 삶이 너무너무 달라지고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행복한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 모르면 또 여러분 인도하는 목사님 잘 모르면 죄인인 위치에 머물러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지면서 그 안에서 10년, 20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은 예수에 믿냐면 죄사함 받고 천국 가려고 믿는다고 말을 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죄인이고 20년이 지나도 죄인이고 30년이 지나도 50년 마저 죽을 때도 죄인 된 상태에서 죽어요. 왜? 그 다음 단계 십자가 피로 내 죄가 사했다는 이론으로 알지 마음에 안 믿어지면 마음에서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 만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못 박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마음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깨달아지면 죄에서 참 자유로워져요. 그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감사하고 겸손해져요.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주의 은혜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 그러니까 제가 해외 다니면서 대통령을 만나서 어떻게 죄사하면 그 이야기를 해요. 그에 듣고 믿은 분들은 대통령이 아니고 친구 같아지고요. 그렇게 가까워지요. 서로 고마워지고 따뜻해져요. 남자고 여자고 달라요. 뭐 상관없이. 정말 그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된 걸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전 세계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예수 믿는 참 뭐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우지 마라, 뭐 그 마약하지 말라, 도박하지 말라, 뭐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늠한 자는 가늠하지 말라고 하는 것 알아요. 알아도 험난한 마음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마음의 싸움이 있는데, 가늠하고 싶은 마음, 마약하고 싶은 마음, 도박하고 싶은 마음, 게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 나는 하기 싫어도 나는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그 마음에 끌려가는 건 내 그 힘을 못 이기는데, 만일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이 사랑이 여러분 속에 있고 제사를 받은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변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이길 수가 있어요. 제가 1980년대에 영천에 있는 한 남한자촌의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나환자 교회입니다. 예, 그럽시다. 그래서 이제 달력을 꺼내고 날을 잡으니까 12월 중순쯤 됐어요. 크리스마스 전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 하는 목사님 그때 꼭 오셔야 합니다. 예, 가죠. 목사님 사실을 얘기했어요. 사실은 가을에 우리가 어느 군목 한 분을 초대해서 집회하기로 했습니다. 집회 일주일 앞두고 목사님 전화 왔는데 바쁜 일 있어서 집회 못 간다고 전화했어요. 그래서 안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전부 분노했습니다. 목사가 바쁘긴 뭐 바빠? 집회부터 급한 게 뭐가 있어? 우리가 나 환자니까 끓여서 그렇지. 나 환자는 하나님 말씀 들을 자격도 없나 하고 소리 지르면 교회 소동이 일어나요.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뭐라서 말하자면, 박 목사님까지 안 오시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면 큰 실망할 겁니다. 제가 갈게요. 어서 꼭 다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갈게요. 약속을 했어요. 그도 목사님이 안심이 안 되는지 식사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확신을 못 박으려고 식사되지 말라고. 그 당시 제가 대구에 있어요. 그때 그 당시 참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웠었어요. 갈비 그거는 완전히 그림의 떡이었는데 그 목사님 자주 가는 식당 같아요. 갈비집인데 커다란 팬을 먹고 갈비 잔뜩 구웠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먹는 거 정말 좋아해요. 제가 뭐 음식 먹고 맛있던 기억은 오래오래 가요. 그런데 갈비 너무 맛있어 한참 먹는데 목사님은 제가 너무 기뻐요. 박 목사님 우리 교회는 말이 튀어. 그래서 한 번 이야기를 하시는데 침이 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분이 나 환자라는 생각을 하니까 침이 튀는 걸 보니 갈비했더니 막 갈비만 싹 사라져버려요. 뭐 여러분 안 그러시면 뭐 저는 그랬어요. 자꾸 그냥 도저히 그 갈비를 먹을 수 없었어요. 침대를 내 앞에다가 그리고 뒤집어 다시 구워가지고 한 두 토막 먹고 그 많은 갈비를 요 정도 싸가지고 갈 건데 나 또 뒤돌아보며 섭섭하게 돌아왔어요. 교회 왔는데 목사님들도 종류가 말이 안 돼. 성격이 다양한데 우리 교회 약간 싱그부리한 목사님 한 분이었어요. 저를 보고 박 목사님, 예, 나 혼자 전에 가신다며요. 예, 조심해야 돼요. 왜요? 그러니까 나 혼자한테 실험해봐요. 고름이 흐른 손가락에 달걀 삶아 까가지고 주면 먹으라 줄 거예요. 그럼 잡수래요? 안 잡수래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던 무슨 그런 일이 있으려고 막 탁 해서 아무 말 못 하고 지나갔어요. 집회가 한 3일 남았는데 아주 이런 새벽에 제가 잠이 깼어요. 대구 있어요. 대구 대명동 2130번지. 진짜 고름 묻은 손으로 달걀 까줄까? 죄송합니다. 그럼 먹어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거 하면 잠은 어떻게 자지? 밥은 어떻게 먹지? 막 너무 궁금했어요. 같이 자야 그러면 뭐라고 할까? 같이 먹자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해서. 그러다 교회에 갔어요. 예배당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하는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마가복음에서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가셨을 때에 깜짝 놀랐어요. 그 존귀하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 귀하신 예수님이 나 환자 집에 식사하러 가셨는데 나같이 천한 인간이 뭔데 주저하랴. 그날 내가 나 혼자 집에 가 손에 막 끓일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 환자가 따로 나도 나병 걸려 나 환자인데 뭐. 옛날에는 다른 사람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나 환자 초원에 갔는데 그때 집회가 너무 좋아서 만원 제사한 바. 그래서 그해 제가 7개의 나 환자 초원 교회에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끓이는 마음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의 마음을 더듬어 보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나 환자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목욕도 같이 하고 막 그랬어요. 얼마 전에 나 환자들 저를 보고 이상하게 보더니 나도 나 환자인 줄 알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솔직히 얘기해서 괜찮아요. 모르게 목사님 나 환자 맞죠? 아직 아닌데 3년 지난 뒤에 얘기해 주게. 3년 뒤에 나병 생기고 안다며 내가 그렇게 말았어. 지금 나 환자는 그 번에 그때 나 환자 아닌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는 원래 나 환자를 끓이는 마음인데 내가 나 환자 전에 가서 말씀을 그런 마음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를 참 많이 타요. 옛날엔 제가 LA에서 서울까지도 막 지쳐가지고 대전까지 내려가는 그래 막 그렇게 힘들게 죽기보다 싫었어요. 파라과이에 갔던 데서 비행기 오면은 파라과이 상파울로까지 4시간, 상파울로 LA가 13시간, LA 서울가 13시간. 거의 막 한 30시간 비행기를 타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심장이 좋아진 그날부터 비행기 타는 왜 피곤한지 이해가 안 가요. 지난번 잠비아에서 LA 가는데 24시간, 딱 24시간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 타면 콜라 마시고 뭐 자고 싶으면 자고 영화 보고 영화 보고 책 읽고 책 읽고 글 쓰고 글 쓰고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래요. 제 나이가 많지만 제가 하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죄를 짓고 제가 죄 지은 거 잘 알아요. 아주 못됐어요. 어릴 때 지금도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밀이 막 노릇노릇 익어갈 때 나무집에 살살 끼 밀을 요만큼 베요. 그래가지고 들어가 막 서늘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꼴짝에서 꼭대기에서 거기서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올려놓으면 밀이 잘 구해요. 그래 막 비벼가 뭐 얼굴이 새카매지.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거 요즘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진짜 안 먹은 지 몇십 년 됐는데. 저럴 때 진짜 나쁜 집이에요. 그래도 또 전 도둑인데 착한 도둑이었어요. 왜냐하면 참외밭소리 갈 때 한 사람 막 그냥 밟고 전 절대 순 안 밟으려고 이렇게 발로 더듬어가지고 꼭 순 없는데 밟고 다른 사람 참외 먹으면 맛 아니고 그걸 버리고 저는 그냥 냄새 맡고 익은 것만 딱 그래가지고 딱 두 개 맞다고 양심적으로 나와요. 그래 얼마나 착한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도둑질에 놓고도 저는 착하다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웃기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뒤에 내가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 내 눈에 보이지 않던 새로운 영적 세계가 보이고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고 내 마음이 보이니까 하나님 마음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나를 돕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그냥 교회 다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착한 일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도둑질하지 말거나 가늠하지 말거나 도박하지 마야 그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이 성경 일단 예수님 마음이 발견되면 여러분 그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흘러 들어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여러분 아무리 불안한 가운데 예수님의 평안이 내게 들어오고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모리는 사람 예수님 사랑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은 내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예수님이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똑같은 성경 다른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죄인이나 죄를 못 삼아 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성경 예수님 마음을 본 예수님 내 죄 다 씻었는데 마음에 평안 있고 기쁨이 있으면서 예수님 마음이 들으면 그때 내가 나완 자를 봐도 가난한 사람 봐도 더러운 사람 봐도 내 마음 자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예수님 마음을 따라하지 멀었지만 내가 나를 봐도 참 많이 예수님 가까워져서 옛날 내가 아닌 나를 보고 자주 난 생각합니다. 난 옛날에 이런 마음이 없었는데 난 옛날에 이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난 옛날에 정말 이런 얘기 못했는데 옛날 정말 나 이런 거 싫어했는데 내가 변해가는 걸 보고 그 내 삶 모두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지고 복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신앙을 보는 건 착한 일 하면 될지 착한 일 하려고 애쓰고 정말 남을 위해 희생하려고 애쓰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중심에서 남을 위해 주고 싶고 마음 중심에 악이 싫고 마음 중심에서 더러운 게 싫고 예수님 마음이 들어오기 때문에 평화롭고 남을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하고 따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하라고 해서 내가 아내 사랑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최연이라는 학생이 증가를 했어요. 다 죽어갈 때 예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면서 최연이라는 학생은 정갈의 독을 못 이겨 예수님이 이길 수 있으니까 예수님 마음이 그 속에서 정갈의 독을 이겨 살아난 사람의 피 속에 똑같은 피같이 보여도 독사에 한번 물렸다 산 사람은 독사 독에 대한 면역이 있어요. 독사에 물린 사람을 어떻게 치료하냐면은 독사에 물린 사람을 찾아서 같은 피를 가진 사람 찾아서 그 피를 뽑아가지고 독사에 물린 사람께 넣으면은 전에 독사에 물렸다 살아난 사람은 그 피 속에 독사의 독을 이기는 면역체계가 있기 때문에 처음 독사에 물린 사람은 면역체계가 없어 죽는데 독사의 독을 이기지 못하지만 독사에 물린 사람의 피를 받으면 그 피 속에 있는 면역체계가 독사의 독을 이겨서 그 사람이 살아나요. 독사에 물린 사람은 항상 그래야 돼요. 우리는 죄에 대한 면역이 없고 그래서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에 넘어지고 죄에 끌려다니지만 예수님은 죄를 이기면 예수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죄를 이기는 마음이 마음에 형성됩니다. 두려움을 이기게 됩니다. 고통을 이기게 되고 슬픔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똑같은 세상이지만 전혀 다른 마음의 세계로 세상을 살기 때문에 행복하고 기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내일 아침 저녁 이어서 확실하게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복되게 사는 방법을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속에는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고통을 이겼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절망이나 아픔을 이기고 밝은 빛 가운데서 독사의 독이 왔지만 이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되고요. 정갈의 독이 무섭지만 이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되듯이 슬픔이나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낙심을 여러분 지금 찾아와 여러분 이기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못 이겨도 예수님 마음은 이기니까 예수님 마음과 이런 마음이 하나가 되면 복된 삶이 될 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